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주요 동맹국들이 1일 러시아 측과 24명 수감자 교환을 단행해 장기간 러시아에 억류됐던 월스트리트저널 소속 에반 게르시코비치 기자와 미국 해병대 출신 기업 보안 임원인 폴 웰런 씨 등 미국인들이 석방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게르시코비치 기자와 웰런 씨 그리고 자유유럽방송 소속인 알수 크루메샤바 기자 등 미국 시민권자 3명과 함께 미국 영주권자인 블라디미르 카라 무르자 씨가 풀려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 미국인들과 함께 독일인 5명과 러시아 정치범 7명을 포함한 16명이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석방되도록 교섭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수감자 교환 합의가 고통을 끝낸 외교적 위협이라고 평가하고 이번에 풀려난 남성들과 여성들의 일부는 수년 동안 부당하게 억류돼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모두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불확실성을 견뎌냈고 오늘 그들의 고통은 끝났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발행인과 편집장은 이날 환영 성명을 내고 우리는 매우 안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불행히도 많은 언론인이 러시아와 전 세계에 부당하게 투옥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독일과 폴란드, 슬로베니아, 노르웨이, 튀르키예 등이 이번 수감자 교환 협상에 참가했다고 설명하고 어렵고 복잡한 협상에 함께해준 동맹국들에 감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수감자 교환은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이고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튀르키예 대통령실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협상 참가국과 함께 벨라루스 등지에서 수감자 총 24명이 풀려나서 앙카라 공항에서 교환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풀려난 미국인 게르시코비치 기자는 지난해 3월 러시아의 우랄산맥 인근 도시 예카테린부르크에서 취재를 하던 중 체포돼 간첩 혐의를 받았습니다. 지난달 19일 스베드르롭스크 지방법원은 비공개 재판 과정을 거쳐 유죄를 확정하고 징역 16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웰런 씨는 지난 18년 스파이 혐의로 러시아에 체포돼 재판에서 16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또한 자유유럽방송의 크루마셰바 기자는 지난해 6월 2일 러시아 중부 타타르스탄 공화국의 카잔 공항에서 임의 구금된 뒤에 외국 대리인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카라 무르자 씨는 러시아와 영국의 이중국적자로서 미국 영주권을 가졌으며 지난해 4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해서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반역과 기타 혐의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국 등 서방에서 석방돼서 러시아로 간 사람들이 누군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연방보안국 FSB 출신 바딤 크라시코프 씨를 서방 측과의 수감자 교환 대상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일 아시아 순방 마지막 국가인 몽골을 방문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바트뭉흐 바트체첵 몽골 외무장관과 회담하고 오흐나 후렐수흐 대통령, 롭상남스라이 어용에르덴 총리를 잇따라 면담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몽골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몽골은 이 지역의 중심 파트너라고 밝히고 미국과 몽골은 자랑스러운 제3의 이웃으로서 민주적 가치와 공통이해로 연계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몽골은 역사적으로 러시아와 연대가 깊고 중국과 중요한 통상 무역관계를 맺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대몽골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고 AFP 통신이 해설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예하의 군사조직인 이제딘 알카삼 여단의 사령관을 지난달 공습으로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1일 소셜미디어 X의 트위터를 통해 가자지구의 오사마 빈라덴인 무함마드 데이프 사령관이 2024년 7월 13일 제거됐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F-16 전투기 첫 번째 인도분이 현지에 도착했다고 리투아니아 외무장관과 미국 관리 등이 31일 밝혔습니다. 가브리엘 레우스쿠 란츠베르기스 리투아니아 외무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X의 트위터를 통해 F-16 여러 대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고 밝히고 또 하나의 불가능한 일이 전적으로 가능한 일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에서 아기를 낳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조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해 8월에 자녀가 없는 미국의 성인 3,3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인데요. 50살 미만의 설문 참가자 10명 중 5명이 앞으로도 아이를 갖지 않을 것 같다고 답을 해서 미국의 저출산 추세와 그 이유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아이를 갖지 않았던 이유와 앞으로도 갖지 않을 이유를 50세 이상과 미만으로 나누어서 비교 분석한 것이 눈에 띕니다. 50살 미만은 응답자의 57%가 그냥 자녀를 낳고 싶지 않다라고 답을 했고요. 다른 일에 집중하고 싶어서 세계의 상황이 걱정이 돼서 양육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자유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라는 이유를 꼽았고요. 50살 이상의 응답자들은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가 39%로 제일 많았고 배우자나 적합한 파트너가 없어서 자녀를 갖고 싶지 않아서 또 다른 일에 집중하고 싶어서라는 이유를 먼저 꼽았는데요. 난임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자녀가 없다는 이유는 양쪽 모두 13에서 15%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자녀가 없어서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세대별로 그 이유와 비율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자녀가 없는 대신에 직업적으로 성공하고 적극적으로 사회활동 할 수 있었으며 돈을 모을 수 있었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자녀가 없는 50살 이상 응답자에게는 나이 들수록 생긴 걱정이 무엇인가를 물었는데요. 응답자 5명 중에 1명이 노후를 지낼 돈 걱정을 하고 있다.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점이 걱정된다. 외로움에 대한 고민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0명 중 1명 정도는 나의 가치와 전통을 이어갈 사람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종종 걱정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8월 1일 목요일이고요. 지금은 오후 3시 9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36도로 매우 덥습니다. 맑은 날입니다. 먼저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대기 아랫부분에 뜨겁고 습한 수증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밤사이에도 평안도와 황해도, 강원도 지역은 열기가 떨어지지 않은 열대야 상태였습니다. 자, 8월 2일 금요일 북한, 오늘은 서쪽 대부분 지역이 흐리고 동쪽은 강원도와 해산, 삼지연 쪽으로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도 지역은 5mm 안팎에 불과하지만 평안도와 황해도는 1일에서 2일 사이 내리는 비가 많게는 80mm입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은 오후에 맑아집니다. 북한 전역에 내리던 비는 토요일 하루 소강 상태에 들어가겠습니다. 주요 도시 기온 보겠습니다. 금요일 최저기온은 18도에서 26도입니다. 낮 최고는 24도에서 33도입니다. 평양의 낮 최고가 31도고요. 개성, 중강, 청진은 30도입니다. 신의주의 낮 최고 29도, 해산도 29도, 함흥과 원산은 33도로 연일 최고 기온을 기록하겠습니다. 동해와 서해 모두 구름 많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동해상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m, 먼바다 1.5m로 오전에 물결이 더 높겠습니다. 서해는 앞바다 물결 0.5에서 1.5m, 먼바다 2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8월 2일 금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지구촌 오늘 순서에서는 미국을 포함한 세계 곳곳의 소식 살펴보고요. 미국 정치 어제와 오늘 미국 정치 ABC에서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간 코너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소식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열차는 무산역을 떠나 청진역까지 가는 154 열차입니다. 우리 열차는 첫 번째 칸은 하물칸, 단속칸, 군인칸, 그다음 일반 객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북한에서 철도원이었던 이 탈북민이 한국의 열차 승무원과 함께 철도 이야기 나눠보는 토크 현장에 나섰습니다.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들어보시고요. VOA 매일 영어 또 미국 정부 견해 반영한 논평 순서 이어집니다.
정확한 뉴스. 균형 잡힌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국과 독일 등 서방과 러시아 간의 대규모 수감자 맞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폴 윌런 씨, 에반 게르시코비치 기자 등 미국인을 포함한 16명, 그리고 러시아 측에서는 8명이 석방됐습니다.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이슬람 무장정파 하마스의 군사조직 지도자가 사망했다고 이스라엘 군이 발표했습니다. 2001년에 발생한 9.11 테러를 모의한 혐의로 기소됐던 3명이 유죄를 인정하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했습니다. 또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 유력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혈통을 두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러시아에 억류돼 있던 미국인들이 석방됐다는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예,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 간의 수감자 교환 협상이 성사되면서 미국인 에반 게르시코비치 기자와 미 해병대 출신 폴 윌런 씨를 포함해서 양측에서 모두 24명이 석방됐습니다.
네.
예, 앞서 튀르키예 대통령실은 1일 이 소식을 제일 먼저 공개했는데요. 튀르키예 정부는 당초 모두 26명이 석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네. 미국 정부도 확인했습니까?
예, 조 바이든 대통령이 1일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서 오후에는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Today we're bringing home Paul, Evan, also Vladimir. Three American citizens and one American green card holder. All four.
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우리는 폴, 에반, 알스, 블라디미로 미국 시민 3명과 미국 영주권자 1명을 집으로 데려오고 있다면서 이들 4명은 모두 러시아에 부당하게 구금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예,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이번 수감자 석방을 외교적인 위협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동맹과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연설 내용 다시 들어보시죠.
The deal that made this possible was a feat of diplomacy. And friendship. Friendship. Multiple countries helped get this done.
예, 이 협상을 가능하게 해준 것은 외교와 우정의 위협이었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여러 국가가 이 협상이 성사되도록 도와줬다면서 그들은 자신의 요청에 이 어렵고도 복잡한 협상에 동참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는 이 세상에서 친구들이 있는 게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 협상에 여러 나라가 동참을 했다는 거죠? 어디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튀르키예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해서 모두 7개 나라인데요.
네.
예, 독일과 슬로베니아, 폴란드, 노르웨이, 벨라루스입니다.
제일 먼저 발표를 튀르키예 대통령실에서 했는데 네. 이번 수감자 교환 협상에서 튀르키예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한 겁니까?
네, 튀르키예 국가정보국 MIT는 1일 성명을 통해서 우리 조직은 최근 들어서 가장 포괄적인 이 교환 작전에서 중요한 중재자 역할을 맡아왔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 튀르키예 MIT는 앞서 광범위한 수감자 교환 협상을 조정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한쪽, 그리고 미국과 독일을 비롯한 서방이 한쪽일 거라는 추측이 있었습니다.
네. 자, 정리를 해보면 서방 쪽은 16명, 러시아 쪽은 8명의 수감자가 풀려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성명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요. 폴 윌런, 에반 게르시코비치, 알스 크루마쉐바, 블라디미르 카라 무르자 씨 외에 부당하게 억류된 독일인 5명, 그리고 러시아에서 정치인으로 수감돼 있었던 러시아 시민 7명을 석방할 수 있었다고 네. 말했습니다.
자, 에반 게르시코비치 기자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소속이었고 작년에 러시아에 체포됐었죠.
맞습니다. 게르시코비치 기자는 지난해 3월에 예칸데르부르크 지역을 취재하던 중에 러시아 당국에 체포됐는데요.
네.
예, 러시아 검찰은 그가 미국 중앙정보국의 지시에 따라서 군 장비를 만들고 수리하는 공장에 관한 기밀 정보를 수집했다는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했습니다.
네.
예, 게르시코비치 기자는 소련이 무너진 후에 러시아에서 이 간첩 혐의로 기소된 첫 번째 서방 언론인입니다. 이
게르시코비치 기자는 그 혐의를 인정했습니까?
아닙니다. 게르시코비치 기자뿐만 아니라 소속사인 월스트리트 저널 또 미국 정부 모두 게르시코비치 기자는 러시아에서 일할 수 있는 승인을 받은 기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을 뿐이라면서 간첩 혐의를 부인해 왔는데요.
네.
예, 하지만 지난달에 러시아 법원은 그에게 징역 16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 풀려난 폴 월 밀런 씨도 이 간첩 혐의로 억류가 돼 있었죠.
예, 맞습니다. 해병대 출신인데요. 윌런 씨는 2018년에 러시아 여성을 아내로 맞은 이라크 파병 동료 결혼식 참석차 이 모스크바를 방문했다가 간첩 혐의로 러시아 연방보안국에 체포됐습니다.
네.
예, 그리고 2020년에 16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는데요. 윌런 씨 역시 간첩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네, 자 게르알스 크루마셰바 씨. 미국 정부 지원을 받는 국제방송국 유럽 자유유럽 방송의 기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크루마셰바 기자는 허위정보 유포 혐의로 지난달에 러시아 법원에서 징역 6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고요. 그런가 하면 블라디미르 카라 무르자 씨는 러시아 반체제 인사로서 2022년 4월부터 구금돼 있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한 그는 옥중 서신으로 이 퓰리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자, 서방이 풀어준 러시아 인사는 누가 있습니까?
네, 독일에 구금돼 있던 바딘 크라시코프 씨, 그리고 미국에 구금돼 있던 러시아인 해커 로만 셀레즈네프 씨 등입니다. 이 크라시코프 씨는 지난 2019년 베를린에서 체첸 반체제 인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는데요.
네.
예,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기자들에게 이 러시아가 바딘 크라시코프를 포함한 교환이 아니면 이들의 석방에 동의하지 않을 걸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나라가 참여해서 러시아와 수감자 교환 협상을 한 게 이게 이례적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수십 년 만에 가장 광범위한 석방과 러시아의 수감자 교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CNN은 냉전 종식 이래 미국과 러시아 간의 가장 큰 수감자 교환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지구촌오늘 이번에는 하마스의 군사조직 지도자가 사망했다는 발표 나온 소식 보겠습니다.
네,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군사조직의 수장인 무함마드 데이프가 지난달에 감행한 공격으로 사망했다고 1일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성명에서 7월 13일에 전투기가 가자지구 칸 유니스를 공격했고 이어진 정보 평가에 따라서 데이프가 이 공습에 제거된 걸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하마스도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까?
하마스는 아직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AFP통신은 900kg짜리로 의심되는 폭탄이 데이프가 부하 한 명과 피신해 있었던 걸로 알려진 집에 떨어졌다고 이를 보도했습니다.
네, 이 데이프는 이번 가자지구 전쟁을 유발한 사람 가운데 하나라고요.
네, 이스라엘군은 데이프가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에서 약 1,200명의 사망자를 낸 하마스의 이스라엘 남부 공격을 일으키고 계획하고 실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 데이프는 하마스 군사조직인 이즈 아딘 알카삼 여단 수장으로 거의 30년 동안 이스라엘의 1급 수배자였고요. 2015년 이래 미국이 지정한 국제 테러분자 명단에도 있었습니다.
네. 예전에도 이 데이프 주도로 이스라엘을 겨냥한 공격이 있었죠.
네, 이스라엘에 따르면 1996년 이 버스 폭발로 이스라엘인 수십 명이 사망한 테러를 이 데이프가 계획 감독했고요. 또 1990년대 중반에 이스라엘군이 3명을 납치해 살해하는 데도 관여했습니다. 영국 BBC는 이 데이프가 89년 이스라엘 당국에 의해서 체포돼서 19개월 동안 구금됐었고 이후에 이스라엘 군인들의 납치를 목적으로 여단들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난달 31일에는 하마스 정치국 지도자인 이 이스마엘 하니예 씨가 암살이 됐는데 바로 다음 날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네,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그리고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1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네.
이 장례식에서 하메네이가 관 앞에서 기도했는데요. 이 장례식이 끝나고 관은 매장을 위해서 이 카타르로 운구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하니의 암살에 대응해서 이스라엘에 보복하라는 명령이 나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미국 뉴욕타임스가 해당 명령에 대해 보고받은 이란 관리 3명을 인용해서 하메네이가 이번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지난달 31일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하메네이가 하니예가 사망했다는 발표가 나온 후에 7월 31일 아침 소집된 최고 국가안보회의 비상회의에서 그렇게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상황이 전개되는 걸 두고 이스라엘 쪽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7월 31일에 영상으로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어떤 말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지안티 샬로스 로옷 이카리옷 של 치레샤 זה. 하마스, 후팀, 히즈발라. 3 חטים.
네, 지난 며칠 동안 하마스와 예멘 후티 반군 또 헤즈볼라에 큰 타격을 줬다는 겁니다. 또 베이루트 공격 이후 모든 방면에서 위협이 들린다면서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이에 함께 맞설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어느 전선에서든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큰 대가를 치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참고로 이 네타냐후 총리가 말한 베이루트 공격은 이스라엘이 레바논 베이루트에 있던 이슬람 시아파 무장 조직 헤즈볼라의 고위급 지휘관을 최근 제거한 걸 말합니다.
네, 지금 이 하니의 암살을 두고 가자 전쟁으로 커진 영내 긴장이 더 확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일단 자제를 촉구 했죠.
네, 아시아 순방 일정의 하나로 블링컨 장관이 1일 몽골에 갔는데요. 이곳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언급했습니다. 블링컨 장관 말 들어보시죠.
With regard to the Middle East, right now the path that the region is on is
네, 현재 중동이 더한 갈등과 폭력, 고통, 그리고 불안정 쪽으로 향해 있지만 이런 순환을 깨는 게 중요하고 이는 휴전과 함께 시작된다는 겁니다. 블링컨 장관은 그러면서 이걸 실현하려면 모든 당사자가 먼저 긴장을 고조하는 행동을 모두 중단하고 합의에 이르러야 할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2001년에 있었던 미국의 9.11 테러를 기억하시는지요? 이때 이 테러를 도왔던 사람들이 유죄를 인정하기로 했다는 거군요.
네, 미국 국방부가 9.11 테러 사건과 관련해서 기소됐던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 왈리드 무함마드 살리 무바라크, 빈 아타시, 그리고 무스타파 아메드 아담 알호사위 등 3명 재판 전 합의에 이르렀다고 7월 31일에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합의의 구체적 조건을 현 시점에선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미국 언론들은 이들이 사형을 면하는 대신에 유죄를 인정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자, 말씀하신 이 사람들이 9.11 테러에서 어떤 역할을 했던 겁니까?
예, 먼저 칼리드 쉐이크 모하메드는 9.11 테러 설계자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예, 그는 비행기를 납치해서 건물에 충돌시킨다는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네.
예, 검찰은 모하메드가 1996년 오사마 빈 라덴에게 이런 계획을 제시했고 일부 비행기 납치범들을 훈련, 지휘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예, 오사마 빈 라덴은 알카에다를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네. 그러면 다른 두 사람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네, 빈 아타시는 일부 납치범의 훈련을 도왔고요. 빈 라덴과 모하메드가 지시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호사위는 9.11 테러에 들어간 자금을 관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예, 이들 세 사람은 모두 2003년 파키스탄에서 체포된 후에 미국 중앙정보국 비밀 감옥에 구금돼 있다가 2006년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로 이송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사람에 대한 재판이 아주 길게 늦춰지면서 논란이 많았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재판이 오래 지연된 건 부분적으로 비판론자들이 고문에 해당한다고 말하는 이른바 잔인한 신문 기법이 피고인들에 대한 증거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네.
예, 특히 모하메드에게는 적어도 183차례 강화된 신문 기법들이 적용됐는데요. 이런 신문 기법은 나중에는 모두 금지됐습니다.
네. 자, 이 세 사람이 유죄를 인정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테러에 희생된 사람들, 그 유가족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네, 뉴욕타임스는 해당 합의가 유가족들 사이에 이 분노 그리고 안도를 동시에 불러일으켰다고 전했습니다. 유가족들 가운데 일부는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피고인들이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채 구금 중에 사망하는 걸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네.
반면에 이들의 사형을 원하는 가족들은 나중에 형이 뒤집힐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도록 정부를 압박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네,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공화당은 재빨리 피고인들과 합의한 바이든 행정부를 공격했습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이 해당 합의가 미국을 지키고 정의를 제공해야 할 정부 책임을 역겹게 포기한 거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테러 분자들과 협상하는 것보다 더 나쁜 건 그들이 구금된 뒤에 협상하는 거라고 맥코넬 대표는 말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끝으로 미국 대선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유력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두고 한 얘기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네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전미 흑인 언론인 협회 초청 토론에서 이 해리스 부통령의 혈통에 대해 언급한 말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이 토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떤 말 했는지 들어보시죠.
She was always of Indian heritage and she was only promoting Indian heritage. I didn't know she was black.
예, 해리스 부통령이 항상 인도계 혈통이었고 그렇게만 홍보했다는 겁니다. 또 자신은 해리스 부통령이 흑인으로 변신하기 전까지 그가 흑인인 줄 몰랐다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인도계냐 흑인이냐 반문했습니다.
네. 해리스 부통령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인도 출신 이민자고 네. 아버지가 자메이카 출신 이민자죠?
예,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토론에서 자신은 양쪽 모두를 존중하지만 해리스 부통령은 명백하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리스 부통령은 항상 인도계였다가 갑자기 흑인으로 돌아섰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해리스 부통령은 그 본인의 혈통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예, 해리스 부통령은 오랫동안 본인의 정체성을 흑인이자 아시아인으로 규정해왔습니다. 그는 흑인이자 아시아계 미국인으로서 처음 부통령직에 오른 사람입니다.
네, 이 토론회에서 나온 트럼프 전 대통령 말에 관해서 해리스 부통령 쪽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네, 해리스 부통령은 같은 날 저녁 텍사스에서 흑인 유권자들에게 연설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말도 직접 들어보시죠.
Donald Trump spoke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National Association of Black Journalists. And it was the same old show.
네, 7월 31일 오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미 흑인 언론인 협회 연례 행사에서 발언했는데 그것이 분열과 무례함의 똑같은 오래된 쇼였다는 겁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인들이 더 나은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 진영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 측 모두 대선을 앞두고 흑인 유권자들 표를 끌기 위해서 공을 들이고 있죠.
네, 민주당은 해리스 부통령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유권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공화당의 상승세를 막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화당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가 약화한 것에 고무돼서 흑인 유권자들 특히 흑인 남성들 사이에서 지지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흑인 유권자들 사이에 이 두 사람에 대한 두 후보에 대한 유력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지난달에 공개된 미국 CNN 방송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해리스 부통령은 78%,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였습니다. 네. 네, 이전 바이든 대통령과 비교해서는 지지율이 각각 70% 그리고 23%였는데요.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별 변동이 없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네.
지금 미국의 그 유권자 중에서 전체 유권자 중에서 흑인 유권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네,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올 1월에 공개한 자료가 있는데요. 올해 대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14%가 흑인 유권자입니다.
네.
예, 지역별로는 텍사스주에 가장 많은 290만 명이 있고요. 이어서 플로리다주, 조지아주에 각각 260만 명이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의 주민투표제와 발안제는 목적에서 차이점이 있지만 절차는 거의 비슷합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의 주민투표 절차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어떤 주에서 주민투표를 하려면 주정부가 요구하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전미 주의회 협의회에 따르면 9개 주가 주민투표 청원 회람을 신청하기 위한 과정의 일부로 후원자들의 처음 서명수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18개 주에서는 주민투표 청원 회람 신청이 주선거를 책임진 관리에게 제출되며 이 관리는 대개 주 총무장관입니다. 하지만 알래스카주와 유타주에서는 부지사가 주선거 책임자입니다. 주정부가 요구하는 형식을 갖춘 청원이 접수되면 전달인들이 직접 서명을 받으러 다닙니다. 전달인이 되려면 일반적으로 나이가 적어도 18세에 미국 시민, 등록된 유권자 혹은 주 거주민이어야 합니다.
Pro-choice advocates celebrated in Ohio after voters in the state resoundingly rejected a Republican-backed measure that would have made it harder to
청원을 주민 투표에 붙이려면 서명을 충분하게 모아야 합니다. 필요한 서명자 수는 주마다 다릅니다. 콜로라도주 같은 경우 직전 선거에서 총무 장관이 얻은 표의 5%입니다. 네바다주는 직전 일반 선거에서 행사된 투표수의 10%를 요구합니다. 그런가 하면 노스다코타주에서는 직전 연방 인구 조사에서 파악된 전체 주민의 2%입니다. 전미 주의회 협의회에 따르면 서명 수집에는 일정한 기한이 있고 평균 기한은 90일입니다. 주민 투표를 채택한 23개 주는 모두 청원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정치 조직들의 주 선거 자금법을 따를 것을 요구합니다. 이런 조직들은 자주 정치활동위원회 PAC로 간주합니다. 전미 주의회 협의회는 주들이 주민 투표를 하기 전에 해당 투표를 할 선거와 시간 제한을 정한다고 설명합니다. 모든 주에서 자격을 갖춘 주민 투표가 주 차원의 일반 선거에 붙여질 수 있습니다. 주민 투표를 채택한 23개 주는 모두 투표에서 청원이 통과되려면 단순 과반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5개 주는 추가 기준을 부과합니다. 이들 주에서는 찬성표가 단순 과반뿐 아니라 해당 선거에서 행사된 전체 투표수 가운데 특정한 비중과 같거나 더 많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5개 주는 법안이 주민투표에서 승인된 뒤 이를 수정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입법부의 권한을 제한합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의 주민투표 절차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세계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북한에서 열차원으로 일했던 탈북민이 있습니다. 8년 동안 북한 무산 승무대 열차원으로 근무한 탈북민 조경희 씨인데요. 최근 한국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열린 사회통합 토크 콘서트 남북 더북이 열차 승무원 편에 나와 북한에서의 열차원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오늘은 탈북민 조경희 씨의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서울에서 동해원 기자입니다.
임산부가 탔었는데 거의 도착해가지고 열차 안에서 애를 낳아가지고 겨울 자켓, 저희 승무복이죠. 그걸 막 벗어서 산모한테 막 덮어주고.
남북 더보기 행사에 참여한 탈북민 조경희 씨가 북한 열차원으로 일하면서 한 승객이 열차 안에서 출산했던 경험을 떠올립니다. 승객의 출산을 돕고 도착지에서는 바로 병원에 인계될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2008년 딸과 함께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조경희 씨는 남들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이 처음이라고 하면서 먼저 행사에 참여한 계기를 설명했습니다.
열차 승무원 토크 콘서트 한다고 해서 또 연락이 왔었고 그래서 간만에 내가 북한에서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릴 수 있겠구나 하고 기꺼이 참석한다고 약속했죠. 열차 화장실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손님들한테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진상 손님 그런 손님에 대해서도 여쭤봤고 그다음에 통일에 대해서도 여쭤봤고 너무 좋았죠. 옛 추억을 떠올려서 저 열차하는 시절이 너무 좋았거든요. 제가 하고 싶었던 직업이라서 그런지 그 시절만큼은 진짜 나만이 와서도 못 누려봤어요. 그런 행복한 순간을. 오늘 너무너무 그 시절 떠올려서 좋았어요.
조경희 씨는 이 평양에 가보고 싶은 마음에 열차원을 꿈꿨다고 하는데요. 결국 열차를 타고 평양에 가진 못했지만 아버지의 도움으로 무산승무대 열차원이 되었습니다.
전 원하는 걸 좀 꼭 하는 성격이라서 처음에는 뭐 평양 같은 데 가보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청진승무대에 들어가면 평양 같은 데 가거든요. 무산평양 해가지고. 근데 청진승무대도 가면 기숙사 생활을 해야 돼요. 아버지가 막내라서 기숙사 생활 절대 못 시킨다고 무산승무대에 날 넣은 거예요. 아버지 인맥으로. 그래서 무산승무대, 무산청진밖에 그래서 못한 거죠. 북한은 서류 면접은 따로 없고 인맥으로 어쨌든 아버지가 넣었잖아요. 그냥 우리 승무대 대대장, 대대장을 만나는 게 면접이에요. 그냥 대대장 방에 가서 이렇게 면접 한번 보고 대대장이 오케이 하면 다음날부터 출근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면접 봤어요.
자신이 원하는 승무대에서 근무하진 못했지만 조경희 씨는 일단 열차에 타는 것을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열차에 타고 이동하는 것, 그리고 손님들과 대화하는 순간이 즐거웠다고 하고요. 남북한 열차원의 같지만 다른 점도 얘기했습니다.
북한도 똑같아요. 미소, 친절. 항상 열차 타면 손님들한테 웃어야 되고 너무 진상 손님들한테 같이 싸워도 돼요. 지금 저도 공공기관에서 일하는데 잘릴까 봐 민원한테 욕먹거나 막 해도 아, 네, 이러지만 북한은 같이 싸워요, 그냥.
그러면서 북한에서는 역을 출발하고 도착할 때마다 열차원이 직접 안내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웃으면서. 안녕하십니까, 이러죠. 여기는 안녕하세요 하잖아요. 그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열차 떠날 때 딱 올라서 열차 방송도 있긴 하는데 맥 칸마다 열차원들이 한 명씩 다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중간쯤에 가서 안녕하십니까. 이 열차는 무산역을 떠나 청진역까지 가는 154 열차입니다. 우리 열차는 첫 번째 칸은 화물칸, 단속칸, 군인칸, 그다음 일반 객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중간에 물어볼 것이 있으면 담당 열차원이나 요객 전무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인사말 하거든요. 그리고 매 역마다 도착하기 전에 다음에 도착할 역은 아무 역입니다. 내리실 손님들은 미리 준비해 주십시오. 여기는 안내방송하는데 우리는 중간에 가서 다 수동이죠, 그냥.
남북 더보기에서는 남북한 출신의 열차원이 들려주는 이야기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통일 이후 가보고 싶은 목적지에 관해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조경희 씨의 소감도 들어봅니다.
최대한 느낀 게 남한과 북한이 같은 게 많더라고요. 한민족이라서 그런지 아 이래서 한민족이구나 하는 걸 더 새삼스럽게 느꼈고 뛰어나게 뭐 통일운동을 하는 건 없지만 앞으로 통일되면 북한에 가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미리미리 공부하고 있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통일도 빨리 올 것 같아요.
그런데 북한에서 자신이 원하던 직업으로 행복한 삶을 이어가던 이 조경희 씨가 이 고향을 떠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출근할 수 없는 상태에 돼가지고 일주일 동안 다른 데 가서 잠수를 탔다가 그다음에 그 두만강 건너서 탈북하는데 두만강이 키 막 넘는 데도 있는데 모르고 들어가면 빠져 죽거든요. 수영도 못하고. 그래서 미리 길도 알아보고 어느 쪽으로 가면 얕다. 그런 거 미리 다 알아보고 탈북하는 길이 그냥 내가 살 길이구나 하고 어쩔 수 없이 탈북해서 중국에서 10년 살았죠.
그렇게 2008년 한국에 입국해 15년째 정착하고 있는 조경희 씨는 처음 한국에 와 무엇부터 해야 할지 또 다시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많은 고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대학교 입학과 자격증 시험까지 다양한 배움의 시간을 거쳤고요. 현재는 춘천시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대학 공부도 하고 자격증도 이것저것 많이 따고 그래서 지금 춘천시청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어요. 수도요금 민원 상담. 8년 정도? 이제 8년 동안 하다니까 노하우가 쌓여서 이제 웬만한 민원들은 처리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일단 불만을 들어주죠, 일단은. 그리고 들어주고, 아, 선생님 이런 게 불만이시군요.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해주고, 해결 못한 거 이런 거는 안 됩니다. 딱 얘기하고. 근데 일단 듣는 거 잘 들어주면 한 수 꺾여요, 민원도.
그렇게 일하는 거죠. 그러면서 칭찬하는 민원들도 많아요. 친절하다고 오면 저만 찾고 단골 민원들이 많이 생겼거든. 그때면 아, 내 일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조경희 씨에게 한국에서 이루고 싶은 또 다른 목표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자신의 목표보다는 딸이 원하는 꿈을 이루었으면 좋겠다고 말했고요. 이날 현장에서는 엄마를 응원하기 위해 찾아온 딸 조신혜 씨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먼저 행사 소감에 대해 들어봅니다.
항상 한국에서 엄마를 보면서 와 우리 엄마지만 진짜 부지런하고 열심히 산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왔었는데 공부도 되게 여러 개 하고 뭐 자격증도 따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그 모든 것들이 오늘 무대에서 빛을 발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어머니께서 말 못하는데 뭐 긴장되고 근데 지루하지 않게 되게 재치 있게 말을 하는 모습 보면서 와 우리 엄마 진짜 멋있다 자랑스럽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마지막에 엄마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옛날 그 행복했던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좋았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런 줄 알았으면 평소에 좀 관심을 좀 더 가질 걸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재밌었고 되게 엄마가 자랑스러웠어요.
그러면서 조신혜 씨는 자기소개와 함께 이루고 싶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99년생 26이고요. 저는 이제 엄마가 탈북해서 중국으로 갔을 때 저는 중국에서 태어났고 그때 엄마랑 같이 한국에 와서 학교 다니고 대학교도 졸업하고 지금은 완전 그냥 사회 초년생 열심히 일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대학교 졸업한 지 2년 전에 이제 대학교 졸업을 했고요. 연기과를 졸업을 했는데 배우를 꿈꾸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극단에서 이제 배우 겸 조연출 겸 공부를 하면서 간간이 공연도 올리면서 보험회사에서 돈을 벌고 일을 하고 있어요.
또한 열심히 살아가는 엄마를 바라보며 이 조신혜 씨 또한 위로와 힘을 많이 얻는다고 말했고요. 끝으로는 수줍지만 엄마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네, 그냥 엄마도 해내니까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 열심히 해내야겠다. 조언이라기보다는 저는 엄마랑 되게 친구처럼 지내가지고 그냥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그냥 서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엄마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것 같아. 엄마 어떻게 생각해? 엄마는 그러면 이런 거 아닐까? 그래서 아 그런가? 뭐 이러면서 그냥 서로 그런 대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일단 너무 멋있고 그냥 엄마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그냥 뭐든 이렇게 다 했으면 좋겠고 아 평소에 이런 말 안 하는데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싶어요. 엄마 사랑해.
마지막으로 조경희 씨는 북한에서 이루지 못했던 단 하나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 평양으로 가는 열차에 탑승하는 건데요. 지금도 그 상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양. 꿈을 못 이뤘잖아요. 평양 못 가봤잖아요. 아무나 못 가거든요. 거기는. 증명서 떼기가 되게 힘들어요. 열차원인데 갈 기회가 없어 못 갔죠. 내가 남한에서 열차 승군하는 일을 상상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50대 지나서도 받아준다면 통일되면 여기 남한 열차원복을 입고 평양까지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상상을 매일 해요.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미국 문화에 존재하는 미신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존 드라이든과 대화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3일의 금요일을 미국인들은 불길하게 생각합니다.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Welcome back, John.
Hello. So what are we talking about today?
I want to ask you about Friday the 13th.
Because you heard that it is unlucky?
Yes, and also black cats.
Okay, the number 13 used to be unlucky, Like there's no 13th floor in some old buildings.
What do you do when you see a black cat?
It used to be that people avoided them, but people don't do that now. However, I do try not to break mirrors.
Yes, I heard 7 years of bad luck.
Yes, but nobody I know believes it.
So these are old traditions?
Yes, old superstitions. But people don't believe them anymore, except the one about not walking under an open ladder.
Because of bad luck?
Yes, that's another old superstition. But of course you don't want to walk under a ladder that's going to fall on you. However, many Americans use these old superstitions as a quick way to describe feelings or situations.
Like this?
Yes, that's knock on wood. If I say, I think my cold is gone, knock on wood, that means I hope it's gone. But it's just an old habit. I don't believe that knocking on wood actually helps.
It's just an old saying.
Exactly. It's like crossing your fingers when you hope that something will happen.
But people actually say, cross your fingers.
Yes, some people do both. But I could just say it. I could just say, I think, cross my fingers, I think I'm getting the promotion.
And what about when people say, bless you?
It used to be, God bless you. When we sneeze, some people say that. Some people used to believe it was protection against the devil stealing your soul.
So even though we don't believe that anymore, it's polite to say bless you to someone who sneezes.
Yes, it's considered good manners. And when someone says bless you, we say thank you.
You have so many superstitions.
Yes, we talked about 5 out of maybe hundreds.
Since we are talking about good manners, I want to say thank you for your time today, John. "깨진 거울이 불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다든지 사다리 아래로 지나가면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또 나무를 놓고 하는 나무를 두드리는 행위는 어떤 일이 일어나길 바라거나 어떤 일이 일어나길 바라지 않을 때 하는데요. 이런 미신들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한국 사람들이 상대방의 이름을 빨간색 펜으로 쓰지 않는 것처럼 미국인 친구가 재채기를 하면 bless you, 축복합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 좋겠죠.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미국 문화에 존재하는 미신들 살펴봤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7월 13일, 한 총격범이 펜실베니아의 한 정치 지표에서 미국의 전 대통령이자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를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총탄은 그의 오른쪽 귀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또 다른 미국 시민이 사망했고 몇몇 다른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연설에서 이래서는 안 된다. 미국이 이런 길을 가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There's no place in America for this kind of violence or for any violence ever. Period. No exception.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이런 종류의 폭력이나 어떤 폭력도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외는 없다며 우리는 이런 폭력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나라의 정치적인 수사가 너무 뜨거워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것을 시킬 때라며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 민주주의에서 이견은 불가피하지만 정치가 말 그대로의 전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I believe politics ought to be an arena for peaceful debate to pursue justice.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정치가 평화로운 토론의 장이 돼야 하고 정의를 추구해야 하며 독립선언문과 우리 헌법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극단주의와 분노가 아니라 품위와 은혜가 있는 미국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민주주의에서 우리는 토론하고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후보자들의 성격과 기록, 문제, 의제, 그리고 미국에 대한 비전을 비교하고 대조한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미국에서 우리는 견해 차이를 총알이 아니라 투표함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변화시키는 힘은 암살자의 손이 아니라 항상 국민의 손에 맡겨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처음부터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은 열정의 힘을 이해했고 그래서 그들은 이성과 균형을 통해 야만적인 힘을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민주주의를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That's the America we must be. An American democracy where arguments are made in good faith. An American democracy.
바이든 대통령은 그것이 미국 선의의 기초에 주장하는 미국 민주주의, 법치가 존중되는 미국 민주주의, 품위와 존엄성, 공정함이 기이한 개념이 아니라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미국의 민주주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온 사람들에게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빚을 지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과 손자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세계뉴스 워싱턴 뉴스광장 이어집니다. 진행의 두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Washington.